새벽 2부마다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핵심이 뭘까? 에스라의 핵심은 우리 1장 2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니라.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네요. 바사는 지금의 이제 페르시아 이란 그 땅에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고레스가 1장 2절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니까 이 1장 2절이 에스라서 전체를 끌고 가는 어떤 주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전체는 10장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읽으신 이 6장까지가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6, 5분의 3,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성전이 어떻게 재건이 되는가 하는 것에 할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살피실 이제 7장은 이제 성전의 그 기능, 성전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제 에스라, 오늘 이 저자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이 성전 안에서 선포되는 이야기들로 이제 7장 이후에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성전이 어떻게 완공이 됐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포로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을 하고 그 귀환한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지만 우리 4장 23절 24절을 우리 화면으로 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귀국해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셨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사장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지속적 방해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그 원래 살던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0년간 주인 없는 땅에서 주인 노릇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원래 주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하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70년간 내가 살던 땅에 원래 주인이 왔다고 여러분들 살던 집이나 땅을 쉽게 내줄 수 있나요? 70년이면 상당한 기간이고 자기도 여기서 털을 다 닦았을 텐데 그러니 당연히 방해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지속적 로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그 오늘 말씀이 공사가 이제 중단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 특별히 여러분 이제 학계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전부 다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거든요. 이제 학계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단도 치시고 또 재촉도 하시고 또 권면도 하셔서 다시 성전 이런 방해가 있어도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해라 하는 명령이 이제 6장 오늘 읽으신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14, 15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 이또의 손자 스가랴 전부 다 이제 선지자들이잖아요. 이들의 권면을 따라갑니다. 중단됐던 성전 재건이 다시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재건이 되기 시작하고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러면서 이제 6장 14절 끝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이라고 표기된 것은 이제 히브리 유대력이죠. 유대력으로 12번째 달을 아달월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한 2월, 3월 고 같이 끼어 있습니다. 2월달과 3월달을 같이 끼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력과 유대 사람들이 쓰는 유대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달월 3일 성전일이 끝내집니다. 드디어 성전이 끝내지고요. 그 다음 16절, 17절,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6절을 끝에 보시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됐을 때 바쳐지는 일이 벌어지고 17절 보시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봉헌식 때 제사가 다시 드려집니다. 거의 한 70년 동안 중지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가 거행이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도 드려지고요. 그 다음 18절 보시면 제사장들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웠다. 그러니까 세웠다라고 하는 거니까 조직이죠.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그 조직을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당번이겠죠. 그래서 당번 조직표를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의 외형적인 모습들을 다 갖추고요. 그래서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전부 다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19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여기서 첫째 달은 유대력으로 첫째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한 3, 4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첫째 달 14일 유대력 1월 14일 날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 다시 지켜집니다. 참 70년 만에 어떤 이 예배, 제사, 그다음 어떤 구원을 상징하는 그 유월절 예식이 거행되는 감격스러운 것으로 19절까지 마무리가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 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그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저는 이제 에스라서 이제 1장 오늘 그 1장 1절부터 오늘 이 성전 재건까지 6장까지를 쭉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왜 성전에 이렇게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집착하실까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를 살던 실향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려보낸 목적도 그리고 고향으로 온 이후에 가장 먼저 하게 한 일도 전부 다 성전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마련하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신 것 같다. 성전을 먼저 지으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적 방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또 막 책망하시고 이러면서까지 성전을 이렇게 짓게 하시는 굉장히 하나님이 성전에 집착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성전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겠죠. 성전이 하나님에게나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성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어떤 거죠? 광야? 성막이 원형입니다. 그래서 광야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그 민족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험한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꼭 가지고 다니게 했던 게 뭐였냐면 이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 여러분 성막을 한번 이 치고 걷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그 성막을 아무렇게나 칠 수도 없어요. 또 아무나 만질 수도 없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또 힘든 과정이 성막을 치는 것, 만드는 것, 그리고 걷는 것, 또 이동하는 것. 성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막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광야 시대부터 중요시했는가?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막을 보고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성막을 거두어 버리고 무엇을 짓습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 성전도 어떤 기능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능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광야 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보여주고 싶었어요?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것을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와 함께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런 상징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그 성전,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어떤 건물 그것에 집착한다기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속에 뭐를 가르쳐주고 싶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비록 너희가 70년간 포로를 살았고 또 포로 이후 돌아와서 황폐한 이 땅에서 너희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일이 고되고 또 힘들고 어렵고 참 한숨이 나오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성전을 짓게 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어떤 우선순위보다 먼저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렇게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죠. 동전의 여러분 뒷면을 만약에 뒷면이 아무것도 없는 동전, 앞면은 맞는데 뒷면에 아무것도 없다 하면 그 동전에 아무 의미가 없죠. 가짜가 되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이 성전,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임재는 불가분의 관계,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도 만나고 또 자신들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도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속죄의 장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숨을 쉬고 그곳에서 죄 용서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에스라 6장까지 이제 성전 재건이 끝났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성전이 건물로서 이런 의미가 있지만 오늘 21세기에 오늘 한국 사람인 우리들에게 그리고 나에게는 사실상 여러분 성전은 우리 한국에는 없어요. 모형은 뭐 몇 군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모형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마저도 여러분 다 파괴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서쪽 벽만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성전이 놓여있던 여러분 그 시온산은 지금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성전이 있던 산을 자기네들 거라고 주장하고 이슬람은 뭐냐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중세시대의 이 십자군 전쟁이 그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죠. 그만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냥 단순히 땅 뭐 몇 평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명령이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어떤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뿌려져도 그곳을 탈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성전 고 자그마한 지역을 놓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성전의 의미가 뭐냐? 그럼 우리도 여러분 그 성전을 탈환하는데 좀 힘을 보태야 되나요? 이스라엘에 우리도 무기를 좀 제공해 줘서 그 성전을 탈환할 수 있도록 지원군도 보내고 재정도 보내야 되나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전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적용으로 오늘 살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성전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을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이렇게 막 쫓아내고 뭐 둘러 엎고 채찍질도 하시는 그런 성경도 있죠.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이런 좀 독특하고 기이한 행동, 우리 뭐 학자들마다 좀 표현이 다르긴 한데 뭐 성전 시위 사건이다, 성전 청결 사건이다, 뭐 이런 등등의 이름을 붙이는데, 어쨌든 성전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에 예수님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마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문을 들고도 예수님이 막 의자를 다 뒤집어 엎는 상황과 같아요. 그리고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막 채찍질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고, 더군다나 이 제사를 방해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이한 행동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또 한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쫙 보여주면서 예수님 이 돌들이 어마무지합니다, 기가 막히죠, 막 이렇게 이제 자랑하던 그 순간, 성전의 위용을 이렇게 뽐내던 그 순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저희가 이제 에스라서까지 지금 이들은 이 포로에서 귀향하는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상황에서 재건한 이 성전, 이스라엘 민족과 이 성전은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성전을 예수님이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죠. 둘러 엎으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3일 이 예배당만 해도, 제가 누군가가 만약 게시판에 이 3일 교회는 곧 무너집니다 막 이런 말 한마디 올리면 아마 온 교인들이 공분할 겁니다. 하물며 이 성전은 이런 예배당하고는 전혀 본질적인 그 개념이 다른 곳인데 이것이 무너진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참 위험한 발언이셨고 위험한 행동들을 예수님은 서슴치 않고 하셨어요. 왜 이런 일들을 벌이시고 왜 이런 발언들을 하셨는가,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계시록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루살렘 이 전체 성벽 안에서 성전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핵심인데 그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요한이 증언하고 있고,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그러니까 독특한 이 환상을 요한이 보고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고 목숨 걸고 재건했던 그 성전, 그리고 중세시대에 피를 뿌려가면서 그 성전터를 지키려고 했던 이 모든 성전이 싹 없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 하나님과 어린 양 이 성전으로 등장하는 그런 그림들. 상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 이렇게 확 이렇게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시위, 그리고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어떤 건물로서의 그런 중요성, 건물로서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의 본래적 기능, 그 성전의 원래적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죄가 용서되어지는 곳이고, 이런 원래적 기능이 완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지향하고 있었냐면 성전 자체이신 하나님,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과격한 성전 시위,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는 성전 파괴 예언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참된 성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만약에 여전히 우리도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여전히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늘 해마다 달마다 가셔야 합니다.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거기서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와야 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명령이셨어요. 그러나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우리는 건물에 더 이상 집착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직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기에 그들은 여전히 그 땅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전 대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중심이다.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바울을 오늘 바울의 마지막 말을 다시 나누고 마칠 텐데요. 바울이 고린도전 3장 16절 여러분 유명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더 과격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바울은 그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게 굉장히 황송한 표현이기도 한데, 여러분 1세기에 아직 성전이 여러분 이 바울 시대에 아직 건재했다고 봤을 때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발언은 예수님의 발언 이상의 충격을 주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궁극적으로 참 성전이 예수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고 그 참성전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단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이 완공에 대해서 에스라 6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궁극적 실체, 왜 하나님이 그토록 이 성전을 완성하기를 원하셨는가. 그래서 건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완성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도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전의 벽돌이고 또 성전 자체가 되어 또 성전의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의 열망을 통해서 제가 서두에 집착이라는 말을 썼지만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 내 가치를 발견하는 것, 세상의 가치 속에서 나를 평가받기보다는 예수 안에서 내가 평가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며 그분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작게는 우리 자신, 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도 참 성전된 사람으로서 참 성전된 예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참 성전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참 성전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